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한 러시아 전차와 군병력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무기와 인력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동부 지역 폭력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1,64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방어용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그 같은 장비를 운영할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5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공개적으로 회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네드 미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과 티베트의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 전통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며 달라이 라마와의 공식 회동에 대해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떤 국가나 정부도 티벳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 전투기가 5일 수니파 무장단체 ISI를 겨냥해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전투기의 구체적인 공습 목표와 전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날 공습이 압둘라이세 요르단 국왕이 수니파 무장단체 ISI를 생포됐다 살해된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의 조문과 때맞춰 이뤄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알 카사스베 중위의 유족들을 만나 요르단은 조국과 국민 그리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은 ISIL과 그 근거지를 끝까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군의 ISIL 공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거듭 신중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된 질문에 중국은 관련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양자관계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논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결정과 요청 그리고 한미 간에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의 한 가지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고위 지도자 한 명이 미국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해당 단체가 밝혔습니다.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지난주 예멘 남부 사보아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하리스 알나드 하리와 3명의 무장요원들이 미국 무인기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예멘에 대한 미국 무인기 공습은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이뤄졌습니다. 나다하리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서 법률과 종교문화 자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프랑스 잡지사 샤를리 앱도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 뒤 이를 칭송하는 동영상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독일과 그리스 재무장관이 5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변경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야니스 파르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 이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가 없이도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Change in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be regime change.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원하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찾을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북 관계 악화 등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 고위 관리는 정권 교체 없이도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Change in North Korea does not need to be regime change, as the example of Burma shows.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의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a hostile policy. We have a denuclearization policy.
미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며 북한도 지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 속에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의지가 잘 담겨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의 첫 문장에 달려있는 혜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키고 거꾸로 돌려 결국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핵실험과 군사훈련 중단을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최근 제안을 거듭 일축하면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have the right to bargain to trade or to ask for a payoff.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 행태대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같은 비대칭적 기습 공격,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4일 미한관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주장한 평양 초청설과 관련해 외교적 교신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talk seriously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re willing to look.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 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Wherever they go, whether it's their overtures in Europe, Southeast Asia, Africa, they're hearing a very
북한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공세를 펴도 일관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따라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최근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한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ough they are having some senior level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at every opportunity, senior Russian government.
성김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하면서 9.19 공동 성명을 지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에 협력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나라 외교수장의 올해 첫 회담인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미북대화 거부 방침에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와 양국의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4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취임 인사를 겸해 동북아 지역을 순방하는 블링큰 부장관은 오는 9일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 문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관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황중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한 비핵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도발 방지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5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한일 3자협의에서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인식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본부장은 의견 접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미 한일 3국은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미한일 3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사 역할을 해온 중국이 미한일 3국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핵 문제를 풀려면 북한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의 협의에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 측도 이런 공동인식에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황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현재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괜찮다고 할 수 없으며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활동을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북 관계 악화 등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가 한층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미북관계 악화 등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고 미국의 소니사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전개된 상황으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한국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군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북한 붕괴 발언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특히 다음 달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주재한 것으로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관계관과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988년까지 해마다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이후엔 재임 기간 중 두세 차례만 주재하고 나머지는 의장인 총리에게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2년 연속 주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북한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을 추종하는 외교를 벗어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논평에서 올해 들어 남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붕괴론까지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거듭하며 미한 공조체제의 틈을 벌려 남북관계를 주도해보려는 시도라는 관측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미 간에 지금 어떤 설전이 좀 강하더라도 그런 남북관계는 약간의 여지를 주면서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대북 정책으로 나가게끔 유도해나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도 4일 미한관계가 주종관계라며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문제와 통일 문제를 동족끼리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4일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두 나라의 국방 군사 분야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회담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성사된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회담에 직접 관여한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두 나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수준으로 국방 분야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그 두 정상 간의 이런 지도부 출범 이후에 그의 사조 속도가 벌써 상당 부분 발전이 됐는데 그것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또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바로 군사 국방 분야였는데 이런 분야들도 이번에는 한중 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그런 노력을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로 한중 양자 간 문제와 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 협력 등 세 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먼저 한중 양자 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에 합의한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설치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직통전화는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 역할을 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창원취한 중국 국방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국방부 간 직통전화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개통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직통전화가 설치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 군 당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창 부장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구도, 일본의 군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한국군의 미국 MD 편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승용 국방부 공보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사드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한미군 배치라든지 또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온 바도 없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 전반적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창원 취한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안보 비용을 줄이고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와 교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여전히 시급하다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비정부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4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et up roadblocks on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in terms of engagement on humanitarian.
북한이 정부 대 정부 교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부 기구들과는 교류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도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라고 킹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 do want to emphasize is that the need for food, for medical assistance, for technical.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기술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킹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 접촉이 주는 혜택이 아주 크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일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 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 전을 기준으로 594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8만 톤입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이 같은 수치는 지난 가을 쌀 수확과 올해 봄 이모작 작물 수확 전망을 합산한 것입니다.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2년 4.4%에 이어 2013년 8.7%, 2014년 3.5% 등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강수량 부족으로 쌀 생산이 10%나 줄었지만 대신 강냉이가 17%, 감자가 16% 늘어 총량이 비슷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냉이 생산 증가는 북한 당국이 관계 시설을 늘린 데 따른 것이며 감자 생산 증가는 비료 투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봄 이모작 감자와 겨울밀 생산은 각각 17%와 2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씨가 부족해 많이 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올해 식량 수요를 도정 후를 기준으로 548만 9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도정 후 식량 생산량 108만 2천 톤을 빼면 40만 6천 톤의 곡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3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족분은 10만 7천 톤입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은 지난해 4만 톤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이유가 수확 후 손실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량농업기구와 김일성 종합대학 등이 쌀, 강냉이, 밀, 보리의 수확 후 손실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새로운 계산법을 올해부터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와 수확량이 같은 조건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식량난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도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거부로 지난해 현지에서 작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와 식량농업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1월 대북 역량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6만 4천여 명에게 1,731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 5천여 명에게 2,385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7%가 줄었고 전달인 지난해 12월 100만여 명에게 2,916톤의 영양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41% 줄어든 것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지난달 수혜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학교와 유치원이 방학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또 자금 부족과 영양 강화식품 재료 도착 지연으로 영양 강화식품 분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2월에도 지원 목표인 18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나서고 있는 미국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지원 활동을 통해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북한을 자주 오가는 미국 활동가들의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4일 정치를 넘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만들기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노먼 뉴라이터 국장은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hen you're making sure that those seismometers work, people recognize something different. You're having an impact on those.
뉴라이터 국장은 북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무엇을 추출하거나 지진계가 작동하는지 점검할 때 그들은 색다른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당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달려와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학회인 미국과학진흥협회는 평양에서 국제학회를 열고 영국인 과학자들과 백두산 지질 조사에 나서는 등 지난 2007년부터 북한과 과학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북 지원을 처음 시작한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의 코리 고든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여러 번 방문해 학생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And listening to them talk and ask the questions that they ask is very intriguing simply because by the nature
고든 씨는 매우 똑똑한 그 북한 학생들이 내게 질문을 할 때 그들이 질문 자체를 통해 생각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이들이 과거에 믿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도 다른 어느 나라 교수들보다 미국인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told that we will not be allowed to have all of the American teachers that we would like to have.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미국인 교수들을 원하는 만큼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안다며 미국인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교수들은 쌀쌀한 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World Visio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any Americans, including myself, to visit the country and to live in the country.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랜달 스파도니 씨는 많은 미국인들이 월드비전 소속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북한에서 상주한 사례도 있었다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 공동체와의 오랜 교류와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가 확립되고 미국인들과 북한인들 간 연결고리가 생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북한 당국자들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경제 협력을 위한 북러 기업 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대북 사업이 더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블라드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4일 북한과의 민간 경제 협력을 위한 기업 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슈코 부소장은 앞으로 북러 기업 협의회를 통해 두 나라 재계가 원활하게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기업협의회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업상의 회의와 집회를 주선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스트라슈코 부소장은 북러 기업협의회가 발족함으로써 두 나라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며 양국의 교역과 경제 관계가 더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기업 협의회 발족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북한 내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러 기업협의회 발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기업들의 대북 사업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통치술이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건설 사업 분야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마 국장의 경질 이유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 불이행과 비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1956년생인 마 국장은 백두산 건축연구원 설계원 출신으로 지난해 5월 국방위 설계국장으로 부임했으며 마식령 스키장과 평양 문수 물놀이장과 같은 주요 건설 사업을 맡아온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39차례나 수행하며 전체 수행 순위에서 5번째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교체된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숙청됐습니다. 1946년생인 변전 작전국장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인민군 사군단장을 지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자주 동행하며 북한군의 실세로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5일 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를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변전국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7일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변인선에서 김춘삼으로 교체된 사실만 보도했을 뿐 변전국장이 어느 자리로 옮겼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지시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데 따른 문책성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주요 보직의 계급장을 떼고 붙이기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간부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권력 기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비서의 숙청설이나 사망설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경희 당비서가 여전히 기록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경희 당비서의 공백을 메우면서 핵심 실세로 급부상한 김여정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은 점으로 미뤄 결혼한 뒤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향후 장기 집권 체제의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나토 국방장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해 러시아 접경지역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조직에 가담했다가 도망치려던 중국인 대원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유럽부터 돌아볼까요?
네,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접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병력을 어느 정도 늘리나요?
네, 슈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 따르면 러시아 접경 인근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13,000명에서 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요. 5,000명 규모의 새로운 초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응하고 최근 러시아의 도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나토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신속 대응군을 창설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나토의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한 방어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슈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결정이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순전히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또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곳 워싱턴의 미 상원에서 열린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말이 주목되는데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 중이고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기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들이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병력을 계속 지원받으면서 이들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전 사태가 최근 더욱 악화하면서 중화기를 비롯한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군 세력이 지난해 한때 수세에 몰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군 진영은 최근에는 점령지 확장을 선언하고 정부군 점령 지역을 새롭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도 현 단계에서는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새 평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메르켈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잇따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이라는 바탕 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이 함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군요.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일 테고요. 또 두 정상의 제안을 과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받아들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한편 러시아도 두 정상의 모스크바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 세 나라 정상들이 최근 급격하게 악화된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네. 케리 장관이 5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날 케리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을 침범한 러시아 전차와 군 병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선 동부 지역 폭력 사태로 피해를 본 민간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1,64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안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방어용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장비를 운영할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지난해에만 우크라이나에 3억 5,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 다시 한번 지켜볼까요?
네, 많은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원될 경우에 이것이 자칫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제2냉전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서 무기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관련 소식입니다. ISIL이 중국인 3명을 처형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5일 전한 내용인데요. ISIL이 중국인을 납치하거나 인질로 붙잡은 다음에 이들을 처형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ISIL에 들어갔다가 도망치려던 중국인 대원 3명이 적발돼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네, 처형이 이루어진 게 언젠가요?
지난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구시보 기사가 인용한 쿠르드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ISIL이 지난 6개월 동안 조직원 약 120명을 처형했는데 여기에 중국에서 온 이슬람 운동 조직원 3명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9월에 처형됐는데요. 이 사람이 시리아로 들어가서 ISIL에 가담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터키로 나오려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돼서 총살됐다고 합니다.
네.
또 나머지 두 명은 지난해 12월 탈영 혐의로 다른 외국인 11명과 함께 참수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ISIL에 가담한 중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언론이 중국인 약 300명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ISIL에 가담했다가 보도한 바 있었고요. 중국 황구시버드 이와 관련해서 이 ISIL에 들어간 중국인들이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테러분자들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 밝혔습니까?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5일 회견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모든 형태의 테러에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을 포함한 모든 테러 세력에 맞서고 국제평화와 안보,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어떤 단체인가요?
네, 이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일어난 테러의 배후로 지목한 단체인데요. 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중국 본토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슬람 종교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오랫동안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중국 당국의 현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거나 테러도 여러 차례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ISIL이 최근 일본인 인질 석방 조건으로 2억 달러 몸값을 요구했었고요. 그동안에도 또 인질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현재 결의안을 준비 중인데
네.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러시아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가 만든 초안에는 이 ISIL을 비롯한 테러단체에 몸값을 주거나 이들로부터 석유나 골동품 등을 사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유엔에 앞서서 유엔에서 또 앞서서도 그 비슷한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월이죠. 안보리에서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주는 걸 막는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7월에는 테러범들이 탈취한 석유를 사는 걸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의장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는 러시아의 이번 초안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나머지 상임 이사국들이 회람했고 비상임 이사국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제이 대사는 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뭐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 테러 단체에 대한 몸값 지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줄 경우에 이 몸값을 노린 추가 납치나 인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등은 자국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ISIL 등의 몸값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ISIL은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에 대해서 나오는 석유를 암시장에서 팔아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동안 서방 국가들은 특히 터키와 시리아가 이들로부터 석유를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에볼라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에볼라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5일 밝힌 내용인데요. WHO는 지난달만 해도 서아프리카에서 주간 신규 에볼라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내려갔다면서 에볼라 확산이 한풀 꺾였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네.
이 에볼라 감염이 집중됐던 시에라리온과 기니, 라이베리아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주에 다시 124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확산 추세로 돌아서는 건가요?
네, 이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에볼라 대책 조정관은 전체적인 대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에볼라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4월과 5월 이 우기를 앞두고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을 배가해야 한다고 나바로 조정관은 우려했는데요. 왜냐하면 전염병 확산이 쉬운 우기에 에볼라가 다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여전히 현지 주민들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식이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네요.
네. 기니의 한 부족마을에서 최근 이 에볼라 사망자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이 장례식에서 참석자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시신에 손을 얹거나 시신을 만지고 나서 11명이나 새로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네.
또 여전히 우주복처럼 생긴 방역 옷을 입은 의료요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WHO는 현지 정부의 홍보 활동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에볼라 사태로 인한 감염자 수 얼마나 되나요?
네, 최신 통계를 보면 서아프리카 3개 나라에서 지금까지 22,495명이 감염됐고요. 이 중에서 8,981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39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3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남포,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신의주 역시 오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개성 역시 오전엔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흥 지역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8도입니다. 원산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입니다. 청진 지역 오전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1m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열렬한 과학 세상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at also brings nutrients down there and lots of habitats.
영양분이 풍부한 고래 사체가 심해에 내려가면 심해에 사는 많은 생물이 고래 사체가 가져다주는 영양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개체 수가 줄었다.
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잉글리시 비디오 보내드리고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미.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